찬송가 49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들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구원하는 자 예수를 믿어 개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갈 때를 기다리네.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내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후렴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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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앞에 둔감하였고 사랑에는 더디었으며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반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품었던 믿음의 다짐들이 흔들리고 미뤄졌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남은 하반기의 걸음에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나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진실과 공정으로 백성을 이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등불로 세우신 우리 이삭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초등 2, 3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통영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의 현장에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자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노래가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만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설 때
제 아와 당신 그리고 나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배우며 점점 불투명하고 막연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느낌.
고생했어라는 말은 부족하고 고마워라는 말은 끝없이 인사하고 사랑해라는 말은 날이가 겪고 수많은 날들에 얘는 모던하니까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분관 지하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리회로 모입니다. 남산중학교 공사로 인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교회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 시에는 남산역 공영 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27일 주일 2부 예배부터 남산역 공용 주차장부터 교회까지의 셔틀 차량이 운행되오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역 공영 주차장 주차 시 주차비는 본관 1층 사무실로 청구해주세요.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겨울 제주 선교 선교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문의는 심요엘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제주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오늘 4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지하 화평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주일까지 남산중학교 진입로 및 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주차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들 대중교통 또는 남산역 공용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인데요. 성탄절을 끼고 갑니다. 제주도에서 성탄절 주변 분들을 모시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날짜를 잡았고요. 시간이 많이 있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현희 집사님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김상춘 집사님, 엄지은 집사님 장전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오경주 집사님, 최정혜 권사님 꼬막 정찬 2호점을 화명동에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애기 있습니다. 윤정민 집사님, 권신혜 집사님, 윤이현 우리 어딨나요? 박수로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리 와보세요. 앞으로 보시고 우리 손을 내밀어 소리 축하합시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또 윤정민 집사님, 권신희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이현이를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셔서 이현이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연이가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에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게 하셔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늘 만나게 하셔서 늘 믿음 안에 가하게 하시고 장차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하옵고 엄마 아빠 가운데에도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이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임을 보게 하시고 이 가정이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매주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새 가족 있습니다. 성민숙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 가족 부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에 복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 충성,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시며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있는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마땅히 드리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마음,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에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한량 없이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연설, 또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에 사도들의 공식적인 연설 내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뒤에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교회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스피커는 말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고 베드로와 함께 주변에 열한 사도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연설하고 있는 내용은 베드로 개인적인 외침이라기보다는 사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메시지 또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말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켠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하는 모습들과 그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듣는 청중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여기에 있었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인입니다. 천하 각국에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교에 있는 이들 4장에 가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그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자기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너희에게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 유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 시간에 술을 마시니? 이런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고 뒤에 한번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수되. 예. 이제 여기에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귀가 번쩍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 또는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범인인 학문이 별로 없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까? 선지자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한 것 같은 이 현장에 물론 예수님을 믿는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끄집어내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구절이 딱 나오면은 이제 성경을 탁 찾아가지고 어디로 찾아볼 거예요? 요엘서를 찾아볼 겁니다. 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여러분들이 당장 요엘서 2장 28절로 아마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메시지는 제일 처음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아, 요엘이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죠. 요엘이 어떤 의미에서 그 후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죽게 머물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게 되어질 때에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치워버려서 그들이 재앙에 빠진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과 연기와 피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재앙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회개하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천천히 내리고 나가세요.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예배당에 아이 울음소리가 했다는 게.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 후에라고 하는 메시지는, 쟤는 나중에 큰 일이 될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회개와 참 회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어떤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 개념이고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적 개념인 것인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그러면은 아,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주의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승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메시아의 도래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은 그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나신 이후에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이 초점을 누구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주께로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을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모든 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너희 자녀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너희 젊은이들에게. 누구에게요? 너희 늙은이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말세라는 이 워딩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말하고 했던 그 여호와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부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입니까? 같은 여호와입니까? 같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여호와를 잘 믿었다 그러면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정말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그러면은 나를 믿었으리니. 왜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세라고 하는 이 워딩은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라고 하면서 성부, 그냥 구약의 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일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패러다임의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누구가 여러분 시작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까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떤 방식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그 현장을 통하여서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대한 징조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또 다른 징조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9절에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뭘요? 징조를 베풀리니 뭐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내적인 현상이라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외적인 현상은 뭐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도 땅에서도 징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뭐가 되죠? 피가 되리라. 이것이 외적인 현상들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과 피와 연기 같은 전쟁과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그 우주적 질서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변화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피와 연기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 인간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재난이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졌을 때, 종말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우리 인간들 안에서도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말세예요. 종말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말세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말세가 예수님 때였지만 그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전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더욱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피와 연기와 그 재앙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된다고 하는 이 우주 질서의 변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이 작은 이 한반도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뜨거운 가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기상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아, 주님의 때가 그야말로 멀지 않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라는 메시지와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들이요?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우주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라고요? 주의 재림 이전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요엘서의 내용을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눈으로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21절도 한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20절과 21절을 기억하면서 한번 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자 멈춰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라는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엘서는 어떤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글을 인용해 올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변형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두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2장 21절에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엘서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이제 글을 좀 내려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 올 때, 요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변화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죠.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요? 유대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상이라 그래요? 선민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여호와를 누구로 바꾸겠다고요? 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그들에게 세우셨는지를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워딩이 그냥 지나가는 워딩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내면서 이 말세에 대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의 그 모든 사건을 아우르는 것이 말세라는 개념으로 통하여서 베드로는 여기에 청중들의 시점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약적 율법주의에 매이는 그들의 개념을 누구에게로 전환시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요. 예수에게로 그 개념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 선포입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개념인 겁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을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영화로운 날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영화로운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이 심판적 개념에서의 그 메시지를 주었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적 메시지로서 이 구절을 인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19절과 20절을 인용하면서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해와 달의 그 징조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 말고 이미 그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노소, 인종, 그 어떻게 보면 지위, 그거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뒤집어질 만한 일입니까? 그들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어놓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이걸 뒤집어서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우리 한절 한절씩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보좌 심판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좌 심판대 앞에 앉으신 그 일을 보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더 이상 지금의 모든 질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는 모두가 다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깨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 어디에 서는 겁니까? 백보좌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어떤 책입니까? 모든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 하나가 있는데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믿는 사람도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느냐, 아니면 집이나 나무나 풀같이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질 그런 것들로 믿음으로 생활했느냐. 공력이 나타날 때에, 불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보면은 이 불로 다 타버린 사람들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이 없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불로 태워짐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것이 그들의 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 은혜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 상을 주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계속 구절을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70, 80 평생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날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이것은 그야말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두려운 재앙을,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광장에 모여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그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의 날이 이러고 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고 나면은 그 모든 것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너희 보는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도 곧 임하게 될 텐데 그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분 70, 80, 100세를 살아도 그 100세가 지나고 나면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들이야 죽으면 언제든지 천국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소홀히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주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이들이 내일이 있을지 모레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다 살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그 놀라운 성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는 그들에게 조롱하고 맞대어서 변론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뿌리고 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들이 했던 대부분의 말은 야, 교회 가자였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도 아니고 교회 가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그 말을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 가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이야, 누구누구고, 예,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게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그 크고 영화로운 날 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날은 반드시 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호흡하는 날도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화로운 그 의의 면류관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만이,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주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날은 영화로운 날이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모든 날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산하시고 챙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날들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날은 무서운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증인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지극한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주님께 가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들에게, 두려운 심판과 무서운 날이 이르는 그들에게 주의 날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게 하셔서 함께 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한 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정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